자, 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 발달론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중에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 자아 정체가 어떻게 잘 형성되고 양육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그래도 믿음의 차원에서 가장 가까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이 에릭슨 이론은 제가 좀 강조해서 가르치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정체성이라는 게 뭐 같습니까? 정체성.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어떠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제가 이제 여쭤볼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누굽니다. 할 때 무슨 말을 주로 하세요? 네, 그렇죠. 두 아이 엄마고 또 한 남자의 와이프고 한국 여자의 이 가슴 아픈 현실. 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고 한 남자의 아내고 또 예, 크리스천이고. 예.
그냥 좀 행복한 편에 속하는 사람.
아, 감사하죠. 그죠? 행복한 편에 속한다.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제가 마음이 좀 아픈 건 나는 어딨냐는 거예요. 나. 우리 집사님이신지 자매님이신지 하여튼 성도님이신지 나. 왜 나는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두 아이의 엄마만 되어야 돼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죠? 벌써 딱 물어, 제가 여쭤봤을 때 두 아이의 엄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성도님의 삶에 두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어느 남자의, 예, 그분의 아내다. 이것도 중요한 지금 어떤 요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 한국 특별히 여자분들에게는 이 정체성이 내가 이렇게 쌓아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자꾸 외부에서 주어지는 경향이 참 많아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정체성을 쌓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 이해에 대해서는 아주 부분적인 면에 불과하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세상에 누가 뭐래도 나라고 하는 어떤 내 스스로 쌓아가는 요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몇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게요.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끼나? 그거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정체성 하면 내가 엄청난 일을 해서 그 엄청난 사건을 중심으로 내가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작은 것들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물방울 떨어지듯이 그죠? 바위에 떨어지면 그게 이제 10년, 5년, 10년 가면 그게 파이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정체성의 부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위대한 일, 사회적인 기능면, 나는 의사다, 교사다, 비즈니스맨이다, 누구의 엄마다, 이런 것을 볼 땐 사회적인 기능 안에서 우리가 자꾸 정체성을 지금 연관을 시키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로잡는 그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세계, 철학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 나를 주도해 나가는, 나를 이렇게 막 끌고 나가는, 그렇죠?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내가 막 가슴이 끌려 나가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은 작은 어떤 습관으로부터도 시작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이그잼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시잖아요, 그죠? 화장실에 가실 때 주로 뭐 들고 가세요? 보통 화장실에 급한 거 말고 그냥 평상시 내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그 시간이 되면 가시잖아요, 그죠? 그 화장실 가실 때 잡지책을 들고 가세요? 소설책을 들고 가세요? 아니면 샤핑 캐탈로그를 들고 가세요? 뭐를 들고 가세요? 예? 셀폰. 아, 요즘엔 이제 그 셀폰에 다 있는 거 이게, 그죠? 옛날에는 잡지 뭐 하면 그 뭔가 자기들 들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됐어. Part of your 정체. 그게 이렇게 쌓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체성이, 남이 보는 어떤 정체성이 한 부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도 저는 성경책 들고 간대요. 응아하면서도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고 봐요, 그죠? 안 읽는 것보단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시간을 조금 비워서 그 좀 아침에 조용한 시간이라든지 좀 더 깨끗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이분은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뭘 가져가냐면 잡지책, 신문,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잡지책, 그 샤핑이면 샤핑, 트래블이면 트래블링, 어떤 남자분들은 뭐 카, 그죠? 카 앤 드라이버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의 정체성에 조그만 것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릭 에릭슨이 왜 저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얘기하냐면, 이분이 17살 때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왔는데 이분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 여러분 잘 아시는 시그먼드 프로이드, 그렇죠? 프로이드의 여동생인 아나 프로이드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뭐랄까 정신 분석학의 그 기초를 쌓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나 프로이드가 이분을 임상 그 카운셀링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랬어요.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알트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어떤 그 깨달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서 평생을 한 35년 가까이 하버드에서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17살 때 이민 온 거 가만히 보니까 꽤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정체성에 한 필요한 부분이 또 이거예요. 언제 이민 왔냐? 저는 저의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이 17살 때 이민 온 게 중요해요. 왜냐? 이분이 17살 때 이민 와가지고 하여튼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언제 몇 살 때 이민 왔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7살 때. 아인슈타인도 17살 때 독일에서 이민을 온 거예요, 부모님 따라서. 자, 이렇게 나가면 요셉은 몇 살 때 이집트로 팔려갔을까요? 17이에요 17 is a great number for me. 왜냐하면 제가 17살 때 이민 왔거든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의 어떤 부분들을 뭔가 그 의미가 되는 것을 내가 잡아요. 잡은 다음에 나의 한 부분으로 자꾸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이거예요. 에릭슨 theory를 이제 제가 8단계가 있는데, 이 8단계를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5단계까지.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아이들 청소년기까지니까 일단 그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고 자긍심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자아의 존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저 후성설적 발달 원리예요. 에피제네릭 프린시플이라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약이 이제 많이 달았나 봐요. 잘 안 보이네요. 올챙이를 보시죠. 제일 아래부터, 그죠? 올챙이가 알에서 깨어나서 저렇게 이제 막 수영하고 다닙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뒷발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앞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꼬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 성인이 된 개구리가 되는데, 수백만 마리의 올챙이가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뒷발이 나오는 시기가 다 달라요. 똑같은 어미가 알을 까도 그 알 하나하나의 생명체가 성장이 될 때 뒷발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앞발 나오는 시기도 다 달라요. 자, 이면에서 볼 때 이것은 올챙이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성장 과정에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올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식물도. 장미꽃이 수천 개가 있고 수만 개가 있지만 이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에서 딱 벌어지는 꽃잎 하나하나가 벌어져서 크게 이렇게 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에게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안에서의 원칙이 저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다 다르다. 다 달라요. 우리 철수하고 김 집사님 철수하고 스카드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다 같은 걸로 여기고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하신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 만세전부터 지명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는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어때요? 달라야만 한다. 근데 왜 누구를 집어서 너는 얘 같지 않냐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이거는 철학에서 말하면 프리미시스,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잘못된 전제는 올바른 결과를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전제 자체를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말이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보다 두 살 어린 제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하고 저하고 같은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밑에 태어났지만 달라요, 저하고. 일단 키도 커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고생해서 키가 안 컸고 얘는 고생을 덜해서 키가 더 컸어요.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해요. 근데 저는 인문계 쪽이에요. 이 친구가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SAT 할 때 800점 받고 그랬어요. 수학을 잘해. 하여튼 과학을 잘해. 근데 저는 그냥 그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철학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글을 떠듬떠듬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저는 좀 빨랐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이런데 둘째 이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글을 읽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제대로 인커러지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보 취급당하죠.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수학을 가르치는데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알았죠? 아이들은 다 네. 근데 아인슈타인만 손들어요. 선생님, 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어야만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늘 이런 걸 받으니까 얘는 생각이 이론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애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가르칠 수 없는 애라고 하는 거의 낙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아니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 내가 그 내 아이를 낳잖아요. 왜? 더 사랑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내가 더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압니까? 적게 압니까? 많이 알아요. 사랑하세요. 물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아부작을 사랑하면 그 아부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진짜 더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무슨 옷을 좋아하는지. 이게 사실 하여튼 웃기는 얘기인데요. 옛날에 한번 크루즈를 간 적이 있어요. 저희 가정이 3박 4일 짧은 거였는데 아주 그냥 제일 값싼 마지막 딜에 뭐 있는 거 해가지고 하여튼 큰맘 먹고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 크루즈에 가면 여러분 저녁 때 뭐 재밌는 게임들 해요. 가족 게임들. 근데 이때 가족 게임 하는데 남자들 셋 앉혀놓고 여자분들 이제 부인들 셋 앉혀놓고 여자분 떠나게 하고 남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물어봐요. 니네 처음 데이트할 때 첫 키스를 어디서 했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는데 야, 그건 남자들 생각보다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대요. 진짜 잘 몰라요. 너 부인 바지 사이즈가 뭔지 아니? 잘 몰라요. 제가 안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남편 되시는 분들, 여러분의 아내 바지 사이즈가 또 옷 윗사이즈가 뭔지 아세요? 스페셜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아내 몰래 가서 내가 한번 옷을 봄철도 이렇게 여름 오니까 여름 옷을 괜찮은 걸 하나 사주고 싶은데 가가지고 옷을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사랑 안 한다라고 말은 안 하고 싶은데요. 지금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시면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다. 사랑은 상대방으로 하면 더 깊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필요와 아픔과 기쁨과 비전 이런 게 더 잘 보여요. 모든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냥 단계가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한 단계씩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단계가 태어날 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 있고요. 1단계에서 이제 어떤 그 가치관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1단계에서는 소망이고요. 2단계에서는 어떤 그 willpower예요. 그 의지력이에요. 3단계에서는 목적의식이 형성이 돼요. 보세요, 벌써 4-5살 이때부터 목적의식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6살에서 11살 이때는 competence, 이건 뭐죠? 자기 자신감? 뭐 하여튼 그런 거죠. 뭐 자신감. 자, 그 다음에 가면은 청소년기는 그 fidelity, kind of sense of 어떤 integrity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가운데 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보면 이제 뭐 청년기에는 사랑. 그래서 이렇게 이제 8단계로 이분이 나눴는데 이분의 시오리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인간이 올챙이처럼 태어나서 성숙한 개구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어떤 심리적인 위기를 당면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긍정적으로 잘 오버컴하면 뭐가 생기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태어난 아이, 금방 응아 하고 태어난 아이가 한 살 정도까지 자라면서 그 1년 기간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가치관 중에 하나인 무언가를 내가 바라고 갈망할 수 있다,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생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에릭슨이 말하는 첫 단계가 지금 트러스트냐, 미스트러스트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당면하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말씀하기 전에 저를 좀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저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이가 참 이게 또 하여튼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까지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가장 큰 로또의 가장 귀한 로또의 확률로 태어난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지금 현존해 있는 천문학적 물리학에서 보면 현재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믿는 천문학자들이 많대요. 칼 세이간서부터 해서. 그러면 우주는 지금 아직 팽창하는데 팽창하고 있는 지금 이 전체 우주를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으로 알 수 있는 지름이 어느 정도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데 150억 광년이에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50년도 아닌 150억 광년이 지금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지름이다. 이거보다 지금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빅뱅에서 팍 팽창하면서 아직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우주 속에 태양계 같은 작은 우주가 몇 개 될까요? 셀 수도 없겠죠. 예?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확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확률은 우주의 가장 큰 로또. 근데 태양계 안에서도 왜 하나님은 지구를 택하셔서 지구의 생물이 살게 하시고 인간이 살게 하시고 그 많은 선남 선녀 중에 한국 사람으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많은 옷깃을 스치는 한 선남 선녀 중에 하필은 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어머니가 뭐에 꽂혔을까요? 그렇죠? 결혼 자체가 얼마나 큰 커밋먼트예요. 그죠? 인생의 가장 큰 도박 중에 하나가 결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쩌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인생을 같이 가고자 결정을 했냐 이거예요. 그럼 생물학적으로만 볼 때 이제는 아이가 태어날 때 그걸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죠? 여러분의 애 갖기 쉬워요? 안 쉬워요? 저희는 참 힘들었어요. 결혼해서 거의 5년 출하 했나? 그래서 애를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번 사랑할 때 그 생물학적으로 볼 때 한 300 밀리언 그죠? 정자가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300 밀리언 정자들이 난자에 결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확률이 또 얼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오면 섭리가 만세 전부터 정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렇게 큰 확률 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정자가 만약에 고정자가 아니고 다른 정자가 먼저 결합했으면 제가 태어났겠어요? 여러분은 태어났겠어요? 아니죠. Somebody else예요. 그것도 오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 하나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딱 뭐라 그래요? Fertilize가 됐을 때 그럼 어머니 배에서 한 9달 있죠? 그 세포가 딱 결합해서 생성이 되면서 어머니 뱃속에 9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손가락도 빨기 시작하고 하는데 한 20주 못 가고 한 6주부터는 아이가 벌써 밖에 불이 켜지고 꺼진 것까지도 안 돼요. 어머니 이 뱃속 안에서 아빠 어머니 목소리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손가락도 빨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이는 이미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소리, 어머니의 심장 소리, 어머니의 어떤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태아 교육하면서 모차르트 듣고 뭐 아주 신경 쓰고 공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을 둥둥 떠다니면서 완전히 둥둥 떠다니면서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가 그냥 맛있는 거 죄다 드시죠? 그죠? 하여튼 맛있는 거 다 드셔요. 어머니는 추울 줄 몰라도 아이는 안 추워. 어머니는 항상 옷을 입으시고 돌보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 그럼 이 아이는 제가 볼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아마 천국 아닌 천국이었으리라고 생각돼요. 걱정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주어지잖아요. 길 가시다 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궁뎅이가 너무너무 아파. 멍이 들었어. 근데 애는 안 아파. 어머니만 아파.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퍼펙트 예? 양수 탁 해가지고 꽝 어머니는 그냥 궁뎅이가 아파도 얘는 둥둥 바운시. 그래서 어머니 사랑 듣고 어머니의 음성 듣고 아버지가 가끔 배에다 대고 야 철수야 잘 있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자란 애가 9개월이 되면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뱃속에서 포지션이 바뀌죠? 머리부터 나와야 되니까 포지션이 바뀔 때 여러분 거꾸로 철봉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편안합니까? 이렇게 있는 거 하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하고 불편하죠? 왜? 중력 때문에 피가 막 쏠리잖아요. 이거 아이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왜 9개월쯤 돼가지고 갑자기 비명을 지르시고 꽥꽥 소리를 지르시고 막 몸을 비트시고 그냥 막 이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생각지도 못한 막 으악 하고 막 아버지 이름 막 불러대고 그냥 막 안 할 소리 할 소리 다 하시고 그냥 속에서 애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What's going on? 그럴 거 아니에요. Oh my gosh! What's going on? 근데 애가 뭐 어머니가 초대 날 때 뭐 그냥 뭐 30분 1시간에 그냥 나나요? 초대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제 와이프도 12시간 되게 고생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면 제 손을 꽉 잡고 애를 막 낳는데 저도 그냥 너무 애처로워서 같이 옆에서 손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애 낳고 보니까 그냥 손톱이 여기 들어가지고 피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힘들어. 알 수 없는 미지의 터널을 애는 낑겨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7시간을 낑겨서 근데 뿅 하고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면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이 토일렛 비싼 거 왜 그 석션 있잖아요. 머리에다 꽂잖아요. 이렇게 해서 석션. 그래서 같이 끄집어내네. 그 여린 애가 그렇게 하고서 밖으로 나왔을 때 머리도 퉁 부어가지고 콘헤드 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딱 나올 때 애가 그러면 Here I am world 이러고 나오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 태어남 자체가 벌스가 어떻겠어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무지 불안하고 불편해요. 이게 우리가 태어난 첫날 우리가 지금 셀러브레이트 하는 생일이에요. 생일의 생물학적인 의미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추라마예요. 추라마. 그죠? 태어나자마자 따뜻해요. 추워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몸속에 그 열기를 받고 있다가 쫙 태어났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젖었는데. 뭐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샤워하고도. 거기다가 뭐 의사 선생님들 볼기부터 때려. 그죠? 입을 이제 터야 되는 볼기 때리고 뮤커스 빼고 접종 뭐 저 면역 뭐 해서 하면 이 세상에 딱 태어난 그 순간인 아이에게는 아주 트라마예요. 무서운 순간. 그럴 때 이 아이가 힘없이 헬플레스하게 요람에 누워 있는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이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나는 지금 배고프고 무섭고 춥다 이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눈도 잘 아직 안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이 믿을만 할까 안 할까? 나 지금 배고픈데 누가 와서 나를 먹여주나 안 먹여주나? 애는 하고 우는 자체가 목숨 걸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버려진, 그러니까 이거는 과격한 격리, 이탈, 버려짐, 어벤던먼트예요. 그럴 때 아이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양육해주는 그 양육자의 관계에서 이거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세상이냐, 믿지 못할 놈의 세상이냐. 이게 어떻게 되냐. 내가 춥고 어렵고 아플 때마다 어머니가 적당하게 와서 탁탁 기저귀도 갈아주고 울을 때 와서 안아주시고 젖도 먹여주시고 사랑한다 하고 하면 애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그래도 뭐 살만한 세상?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감이. 그런데 어머니가 약간 뭐 알코올릭이다 뭐 집안에 그때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 뭐 해가지고 아이에게 해줄 만큼 못했어. 그래서 아이가 바라는 시간에 이게 자꾸 오프가 되는 거예요. It's too much, too much. 그러면 애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지금 배고파. 근데 금방 와서 나를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참 동안 울어서 목이 쉬어도 안 와.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맞이하는 인생의 첫 관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어머니가 그래도 이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저울질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양육해 주셨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내 눈에 어머니가 안 보여도 뭐가 생긴다 했어요? Hope. 내 눈에 당신이 안 보이고 내 귀에 당신의 소리가 안 들려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를 기다릴 수 있다. 그분은 언젠가는 오셔서 나의 필요를 충족해 주실 것이다. 이 신앙의 journey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벌써. 이게 아주 부정적으로 되면 우리 어른이 돼서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위원회 모임을 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우리 이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지금 막 마음이 뜨거워 막. 그런데 거기서 의장 이거 쉽게 될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보고 인생을 보고 모든 걸 보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릭슨이 일생을 통해서 임산 실험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부정하는 심리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런데 문제는 또 이거예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처럼 너무 극성이고 아이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애가 막 배고플 것 같아서 응아 하고 울려고 하면 어머니가 타라라라 와가지고 착. 또 기저귀가 막 해서 응아 하려면 어머니 쫙 와서 착.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애가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지가 왕자고 공주인 줄 알아요. 왕자 공주병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너무 사랑해가지고. 에릭슨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그때그때 그대로 째깍째깍째깍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신 건강한 자아가 그렇게선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텐션이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조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뭐가 금방 안 돼도 소망 중에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이게 또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저는 이 1단계를 딱 볼 때 어머니에서부터 이탈이 돼서 이 현존의 세상에 버려졌다 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아담과 이브처럼 에덴에서 축출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원죄의 그 세상 밑에 사는 우리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안 한가 막 내 신앙에 소망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좋은, 우리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기본적 신뢰감, 양육자의 안전적인 어떤 그런 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말이죠. 아이가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애들도 그렇고 아이가 불안해해요. 그럼 부모님들이 가장 평상시 새벽 기도나 기도 시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를 좀 닦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애가 불안해할 때 우리도 같이 어머 그렇게 된 거야? 뭐 같이 불안해하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평안한 존재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불안한 아이들이 왔을 때 어머니와 포용을 하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얘기를 하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부모님과 리더들, 어느 공동체 리더들이 늘 이거 도 닦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Non-anxious agent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anxious하고 갈등이 있고 불안해할 때 여러분들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평상시 영성 쌓지 않으면 그때 탁 될 때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더더욱 아이들에게 그런 non-anxious presence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요만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이만하게 뻥튀기 튀겨요. 그럼 애는 늘 불안해. 불안할 수밖에 해요. 그죠? 자라나면서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어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죠? 그거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평상시 기도생활, 신앙생활에서 이거를 조금씩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가 이렇게 이제 특별히 어린 애일수록 안고 할 때 그 눈과 눈 마주침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거 100% 알거든요. 제 딸도 그래요. 제가 건성으로 들으면 아빠 지금 내 말 안 듣고 있지. 한 눈을 마주치고 애를 이렇게 안아줘도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게. 그래서 저는 그 이 저 뭐죠? 커뮤니언, 홀리 커뮤니언 할 때 이제 가끔은 앉아서들 커뮤니언 하고 매달 다르게 하는데 한 달은 나와서 인팅션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나와서 빵을 받고 포도주 찍어서 먹고 할 때 올 때 저는 꼭 그래요. 오시는 분 한 분 하면 눈을 꼭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 빵을 줄 때 This is body of Christ broken for you.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요. 엔젤라, This is a body of Christ broken for you. 처음에는 막 불안해. 목사님이 눈을 마주치고 이거. 근데 그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가 그 대화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에게도 눈을 마주치면서 그 눈 안에 사랑, 그 안에 따뜻함, 그 안에 너를 귀하게 여기는 존중함. 유행가에 그런 노래 있죠.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진짜 진심스러운 말은요 말로 안 할 때가 많아요. 그죠? 눈과 눈이 마주치면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 진실 얘기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도 벌써 자신감이 착 살아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존중이 여기야 되고 너는 나에게 가장 프레셔스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예언력.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어머니는 나에게 어벨러블 하시다.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내적으로 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 이거를 이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신뢰성, trust, 이 세상 믿을 만하다 어떻게 생기느냐? 여기에요, 여기. 아직 현존하는 의욕심이 있어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있죠. 여러분이 무슨 구상을 했어요. 비즈니스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의욕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의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밖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돼요? 그럴 때까지 생기는 의욕심, 기다림 중에 있는 의욕심. 혹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혹시 어머니가 날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안 하실까?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가냐면 경험적인 면, 그죠? 이 왼쪽, 축에서 왼쪽은 경험이에요. 오른쪽은 우리 내적 사고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올 때 어머니의 존재가 느껴지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함께 하기에 우리가 갖는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의 반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의 반복이 자꾸 계속되어지면 낙수에 물이 떨어져서 바위가 뚫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게 파입니다. 신뢰성이. 그러니까 그런 넘버 3 있죠. Trust until. 함께 하기에 가질 수 있는 신뢰감이 어느 때까지 가냐면 아직까지 현존하시는 신뢰감. 이것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 하는 현존하는 신뢰감, Trust still. 그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꼭 아이로 말하면 또 응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갈아주실까? 근데 여러분 요거는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신뢰성이 어떻게 생길까라고 하는 것에 아주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내적 인식의 세계가 있고요. 경험의 세계가 있어요. 신뢰성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컴바인이 돼야 생기는 거지 그냥 믿어, 날 믿어, 믿어, 믿어 하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삶이라고 하는 현장에 이게 묶어지면서 신뢰가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 이거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생활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예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다 느꼈던 건데요.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잘 나가다가 비즈니스가 진짜 잘 됐어요. 그러다가 경황, 뭐 하여튼 비즈니스가 다 막 안 돼 힘들 때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는 알아요. 항상 엄마 아빠가 11조를 하시는 거를. 그래서 그냥 11조를 진짜 잘 될 때 빵빵하게 하셨어요. 근데 딱 기울어지는데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약정한 것 계속 하시는 거예요. 대신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우리 나가서 먹는 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한다. 지금 조금 힘들어서 우리가 이렇다.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전 같으면 컴플레인 할 거예요. 나가서 먹자.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저거 한데. 아빠가 얘기해요. 지금 이러니까 우리 조금만 같이 나를 좀 도와주렴.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약속하니까 그대로 한다. 그걸 보고 자란 애는 어떻게 했어요? 트러스트가, 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그걸 지나고 더 크게 잘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참 이런 면에서 신뢰성이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약속이라는 것 같이 무의미한 게 없어요. 사실 여보 내가 잘해줄게, 지금은 비즈니스가 너무 바쁘니까 요거 좀 세워놓고 내가 잘해줄게, 그리고 먼저 가신 분도 봤고요. 영원히 얘야 요거 좀 하고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잘해줘야지. 그래서 정말 비즈니스 성공적으로 해놓고 정말 썸머하우스 다 사놓고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좀 신경을 써주고 가슴을 주려고 해보니까 애들은 마음이 멀어져서 아빠하고는 말도 안 해. 거의 미래를 놓고 약속하지 마시고요. 과거를 놓고 자꾸 곰탕 끓이지 마세요. 내가 그때 뭐 잘했지?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지금 잘 못해도 그건 내 마음이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현재, 현재.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신앙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신앙의 시제가 뭐냐? 사랑의 시제가 뭐냐? 그럼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믿어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일 때 어떻게 돼요? 신뢰가 더 쌓이는 거예요. 소망이 더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 autonomy and shame and doubt. 이게 이제 몇 살 때 주로 적이냐면 두세 살 애들, 터들 애들이에요. 좀 걸어가는 애들. 자, 여러분 두 살쯤 되면 아이들의 변화가 있죠. 몸의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예요? 걷기 시작해. 그죠? 이게 또 마일스톤 어치브먼트예요. 맨날 기어다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떻게 하겠어요? Wow, I can stand like mommy and daddy.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여러분 애들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뛰는 애 봤어요? 다 안 그래요. 쓰기 시작하고 막 기뚱기뚱하고 오리새끼처럼 걷는 것 같아도 처음에 이제 막 걷는다고 막 몇 발 막 너무 좋아 이 기분이. 아니 기어가다가 딱 서가지고 인간답게 쓰는 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몇 발 뛰다가 엄마를 꼭 봐. 아빠든지. 그러면 애가 걸어갈 때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불안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애가 가다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I shouldn't t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하고 있어. Go on. 그럼 Can I do that more? 더 하는 거예요. Autonomy, 자율성. 내가 이제 몸을 간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에게는 자율성이 자꾸 생겨요.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만지고 싶은 것도 있고 그죠? 큐리아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인커러지를 해줘야죠. 거기서 막 뭐 부딪히기도 하고 이때는 정말 뭐 그렇잖아요. 제 아이도 층계에서 두 번 굴렀다니까요. 우와, 한 번은 그거 막아놨는데 얘가 이제 그걸 타고 넘는 그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테나플라이 살 텐데요. 어느 날 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는데 하여튼 무거운 수박 떨어지는 소리예요. 보니까 애가 밑에 굴러있는데요. 야, 저 그때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다행히 목도 안 부러지고. 이야. 근데 애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피곤할 때 있대. 그죠? 누나 한 번 딱 뛰면은 애가 없어지기도 하고, 예? 엉뚱한 데 가 있기도 하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애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미리 보호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여튼 그런 거 신경 쓸 게 참 많아, 그죠? 보호하고. 애들로 하여금, 위험한데? 그러지 마! 이러지 말고, 그걸 좀 캄다운해서.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수치심과 의욕심보다 뭐를 더 키울 수가 있다고요? 자율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어른에 대해서 어떨까요? 뭔가 긍정적인 일을 진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도살해요. 왜? I don't want to be shameful. 나 창피하기 싫어. 그러니까 늘 껍질 속에 자기를 가두고 방어적으로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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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럼 아이가 자라면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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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떻게 창의적이고 창작적이고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감히 생각해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때 되면 벌써 아이들 프로이드 설로 가면 이때 아이들이 부모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힘으로도 컨트롤 못하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근데 컨트롤하는 게 있어. 대변과 소변으로 부모를 탁 잡아요. 왜? 와, 침대 위에서 내가 Nature is calling me. I'm feeling like doing it. 브락!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 보니까 지금까지 본 어머니 모습이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이렇게 보죠. Wow, I'm powerful.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컨트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얼마든지 자기의 주위 환경과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씨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정말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이미 잡혀 사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못 살아. 여러분들이 견디질 못해. 신경전에서 울어 제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땡깡 피는 것부터 해서 텐터 텐드럼부터 해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애한테 잡혀 사는 부모님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오, 우리 부모 할만하니까 하는 거죠. 딱 부모님 봐서 오,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아이들이 안 합니다. 안 해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 한 번 잡히고 두 번 잡히고 그러시면 결혼해서도 계속 잡히시고 얘들 다 커서도 잡히시고 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그것도 이제 다 우리가 처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한다니까요. 너무 귀하니까 애들이. 여기서 이제 좀 보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처음에 몸으로다가 이제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자기 어떤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생성되는 게 의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지력은 뭐냐면 I can do something. I can do something. 근데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엄마가 막 못 달려가게 하고 막 걱정하고 너무 저기 하니까, 그럴 때 I cannot do 하면은 그게 스티그마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어른이 돼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인 자아가 있어요. 그게 늘 이렇게 잡아 당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누가에 비교해서 너무 진취적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한 발을 내딛는데 이렇게 힘이 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자, 세 번째는 세 살에서 보통 여섯 살이라 그래요. 이때 주로 아이들이 뭐를 저기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네가 이제는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어느 정도 그 소셜 인터랙션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해보려는 그런 게 있어요. 이때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건, 우리 애가 다섯 살이 채 안 됐는데 저희가 뭐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결혼할 때 선물 받은 레녹스 셋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레녹스. 이제 우리 뭐 와이프의 자산 중에 하나였는데 손님이 오셔서 이제 다 보내고 그릇을 씻으려고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같이 씻고 뭐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다섯 살 채 안 된 애가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좋은 주도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she took initiative. 뭘 했냐면 그릇을 부엌으로 가져오는, 이제 저도 가져오고 뭐 하니까 자기도 돕고 싶은 거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서너 개를 엎어가지고 그 접시를 들고 뒤뚱뒤뚱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넘어지는데 저에게는 슬로우 모션 TV 완전 레녹스가 네 개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오 레녹스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하다가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화를 내지 않고 애한테 Are you okay? 와, 제가 그때 Oh my Lennox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저하고 제 딸은 아마 굉장히 이상한 사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실수도 한다니까요.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던 차가 있어요. 그게 뭐 모르겠어요. BMW가 될지 그게 뭐가 될지 하여튼. 근데 여러분 애가 이제 16살 때 17살 때 처음으로 이제 따잖아요. 따가지고 차를 몰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하여튼 차가 좀 많이 박살이 났어요.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애한테 차가 부셔진 것에 대한 아픔은 정말 거의 나타내지만 그거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차 박살이 나도 그대로 그냥 좀 놔두고 애에게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왜? 애가 벤츠보다는 귀하잖아요. 그죠? 그죠? 할 수 없어. 부셔져도 어떻게 해? 이미 부셔진 건데. 거기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다른 쪽으로 가면 그거 만회하는데 일생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건 정말 손해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책망을 받거나 야단을 받거나 아버지가 화를 내거나 하면 얘가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죄책감이 깊어진 아이들은 주도성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이미 다 프루븐 된 연구 리서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받아들이세요. 예. 죄책감이 있으면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일이나 이런 이니시에이티브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왜 나는 이렇게 이니시에이티브를 잘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나의 어릴 때 경험으로서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너무 엄하시거나 뭐 해서 내가 야단을 더 맞았는지, 내가 뭐 한 거 일에 대해서 칭찬을 더 들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단을 더 맞았다고 하면 이게 또 새벽 기도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번 얘기하죠. 두리뭉실하게 그냥 주시옵소서. 뭘 줘요? 뭘? 뭐 맨날 주시옵소서.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왜 그런지 주도성을 좀 갖고 싶은데 참 안 되네요. 하나님 이게 혹시 어디서 제가 이걸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놀랍게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사건들도 생각이 나고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되면 내 인격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주님을 더 닮아가고 남들은 다 안절부절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때 나는 그래도 그분들에 비해서는 더 내 마음에 평화, 평화로다.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 마음 뭐 넘쳐나네. 하여튼 그런데 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도성인 그 긍정적인 걸 더 경험하면 sense of purpose가 생기는 거예요. 목적의식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내가 이니시티브에서 주도해서 뭘 한다는 것은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가령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생각을 잘했든 못했든 일단 엄마 아빠 하니까 나도 도와줘야지 하는 그 목적의식.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약점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핸들할 수 없는 만큼 하려다가 그것도 좋은 의미라고 그죠?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동기를 그래도 우리가 치아해 줘야죠. 요즘 세상은 과정보다 뭐를 더 중시여겨요? 결과. 과정은 상관없어. 남을 짓밟고 가든 거짓말을 하든 뭐 하든 결과만 뭐가 딱 나오면 오늘날 거의 모든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는 그 사람을 무슨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몇 번 반짝반짝 빛날 수는 있지만 과정이 하나님 보실 때 맨날 저거 아닌데? 재봐라? 저거 아닌데? 이번에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풀립니다. 그런데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같아요 여러분? 동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정도 그럴듯하게 할 것 같아도 동기가 잘못된 과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결과를 절대로 맺질 못합니다. 이거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날이 미국 사회 문화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경제 이론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이론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능률의 법칙. 능률의 법칙. 그 능률의 법칙은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예. 네. 그렇죠. 가장 적은 것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것을 얻는 게 능률의 법칙이라니까. 근데 이거 완전 쌍 도둑 법칙이에요, 이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적은 걸 투자하고 거기서 가장 많은 걸 나는 좀 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코퍼레이션, 보통 회사들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플라이하는 이건데 이걸 사람들은 관계에도 어플라이를 해요 가끔. 그래서 나는 코딱지 같은 거 주고 그 사람한테 뭘 원해요?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걸 나는 원해. 이게 도둑이지 뭐예요 이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어플라이하면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글의 법칙이에요. Survival of the fittest. 내가 더 힘세고 이빨 강하고 하면 물어 죽이고 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률의 법칙도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능률의 법칙이 바로 서면 이건 안 돼요. 왜냐? 어떤 쪽에는 비능률의 법칙이 교회에서는 또 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비능률의 법칙을 통해서 능률의 법칙이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때로는 불러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관계에 있어서는 아이를 양육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거나 나는 미국 사람들 말하듯이 왜 그 과자 담아놓은 유리병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과자 부스러기 있죠. 미국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자 부스러기 줘놓고 자기는 홀 쿠키 가져간다고. 관계에서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나누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미움을 심으면 뭐를 거둬요? 미움에 쓴 열매를 거둬요. 근데 미움을 심고 사랑을 원하면 하나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도성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동기를 정말 바로 이해해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결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이가 시들시들해도요, 얘가 나중에 비실비실하면 그거를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비실비실하는 애가 어느 날 올레이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면성. 요건 이제 보통 7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부터. Industry versus inferiority예요. 인생이 여기서부터 참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공립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들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게 교육학의 아주 비일인데 학생을 평가하는데 이 평가하는데 이걸 전혀 인격체적으로 평가를 못하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더더욱도 그렇고 뭐로 평가해요 보통 학생들? 똑똑한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 뭐로 평가해요? 시험, 그죠? 시험 봐서 점수, 이 숫자로 평가를 한다니까요.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없는 비리 중에 비리예요. 그래서 시험을 좀 못 보면 이때부터 애들이 시험 점수 좀 낮게 받는 애들은 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인텔리전스가 한 가지가만이 아니죠. 지금 벌써 여덟 가지 인텔리전스 같은 게 나왔잖아요. 멀티플 인텔리전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하버드의 교육학 교수가 20년 동안 리서치해서 저게 한 거예요. 사람의 인텔리전스는 공부 잘해서 텍스트북 읽고 기억하고 바른 문제 알아맞히는 것도 하나, 여덟 개 중에 하나. 거기에 인텔리전스는 사람과 사람과의 스킬에서 그 사람의 동기를 딱 보고 그걸 잘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IQ는 끝내줘요. EQ는 완전히 제로야. 이런 사람이 사회활동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처음엔 잘 가는 것 같아도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EQ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뭐 나중에 또 어떻게 기회가 되면 IQ, EQ 하면서 EQ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 EQ의 cushion, confidence를 더 우리가 좀 키워나갈 수 있을까 또 뭐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학교에서 가면 일을 시키잖아요. 그림을 그려요. 그죠? 프로젝트를 같이 해요. 똑같은 동일한 프로젝트를. 그럼 선생님이 이제 가끔 그런다고 이렇게 하면서 야 철수야 에이 이 녀석 꼼밤 주면서 너 순이 거 좀 봐라. 넌 어떻게 스틱 휴먼이고 얘 순이는 봐라. 잘 보고 배워라. 이런다고요. 한국에서 저는 옛날에요. 점수 80점 아래 애들 또 지난번보다 점수가 떨어진 애들 월말고사 맨날 보고 나서 떨어진 애들은 나가서 빠따 맞았어요. 중학교 때 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는데 지난달보다 떨어졌다? 나가서 빠따 맞아요. 그러니 열등감 같은 게 그런 데서 다 생기는 거죠. 그럼 맨날 비교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는 요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는 부흥사가 아니라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비교는 따라해보세요. 불행의 시작이다. 예,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큰 아이와 작은 아이 비교하지 마시고요. 셋째와 막내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 남편과 다른 사람 남편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 아내와 다른 아내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내 교회와 다른 교회도 비교하지 마세요. 왜? 다 달라요. 체질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그거 비교하면 불행의 시작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장점이 있고 우리는 서로 그것을 자꾸 키워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키우고 가정에서 같이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저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머리털 교회에서 같이 자라는 아이들 있죠. 이걸 좀 서로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각서를 써보세요. 한번 같이 부모님들이 다 선생님하고 어떤 아이가 뭘 잘했어. 그래서 나가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이거를 괜히 뭐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자식 자랑하면 뭐 뭐라 그러죠? 팔부춘이라 하나 뭐 팔푼이라 하나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시고 누가 좀 뭘 하나 잘했다 그걸 들었다 그럼 여러분이 같이 걔를 좀 보면 야 너 뭐 이번에 뭐 상 탔다며? 어유 멋있네. 칭찬을 해주세요 같이.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가 뭐 어디 노래 나가서 뭐 했다. 야 너 뭐 이번에 노래 아이가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교회에서 자라면 그 교회가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자아 정체성에 아주 좋은 기반이 돼요. 여러분들이 내 아이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모님이 되시고 삼촌이 되어보세요. 사랑 많으신 이모, 사랑하는 삼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 하나 뭐 좀 했다 그럼 그냥 그게 부모님한테만 파지티브 피드백이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받으면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이 엠 굿 아이 필 굿 아이 엠 임포턴트.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오늘날 사회가 애들에게 그거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안 와요. 교회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약발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 긍정적인 말.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또 교회가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왜 감히 드리냐고 하면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교회도 섬기면서 이렇게 느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고 저들을 측은히 여기는 거. 잘해요 우리.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좋으면서도 못하는 거 있어요. 잘 되는 사람 앞에 가서 같이 내일처럼 기뻐하는 걸 잘 못하시더라고. 혹시 만약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아픔도 같이 나누어서 반으로 줄이고 좋은 일은 서너 배로 뻥튀기 튀겨서 더 기뻐하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굉장히 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커질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페턴스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이덴티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릭슨은 이 아이덴티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 아셨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야. 남이 나를 볼 때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아닌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여기는 나와 내가 여기는 나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 나와 남이 바라보는 나가 너무나 다르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둘의 디멘션을 넘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라보시는 나. 요게 이제 디멘션의 입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나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철학이나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웅크리게 하는 신념이 뭐세요?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몸이 부셔져도 뭔가 나는 막 슈퍼우먼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자식 사랑인가요 혹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엄마. 자식 사랑 좋은 거죠. 근데 그것도 거기서만 끝나면 자식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주관해 나가는, 나를 끌고 나가는 신념이나 철학이나 이게 뭘까? 신앙의 신념이든 인생의 어떤 신념이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있어야 때로는 좌지우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전을 굴리면 동전이 막 굴러가죠. 힘이 떨어지면 쓰러집니다. 굴러가는 그 동전이 막 힘차게 굴러가는 게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피카소는 90이 넘어서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 화실에서 손에 붓을 쥔 채로 죽었어요. 피카소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 화가죠. 화가는 그러므로 뭐 해요? 오로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자기는 자기의 존재 의식을 느끼고 가치를 느껴요. 자, 여러분들 발레리나들 연습하시는 거 보면 피가 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발톱이 막 정말 그 아리따고 멋있는 분들의 발톱은 만진창이 된대. 너무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 발레를 하고 춤을 출 때 자기가 누군지를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음악가들은, 성악가들은 정체성이 성악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노래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러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왜?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꾼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꾼. 그죠? 꾼. 낚시꾼 하면 그 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낚시꾼 하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낚시꾼. 어떤 사람이 낚시꾼이에요? 예. 낚시가 내 삶에?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낚시가 중요해서 낚시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더라니까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낚시 정말 좋아하세요. 그분이 그 낚시 좋아하는 거 보면 낚시꾼이에요. 제가 그분이 정말 낚시에 대가고 꾼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따라갔다고요. 제가 여러 번 따라가는데 따라가서 저는 이제 두 시간 배 타고 나가잖아요. 실룩실룩 하면 저는 막 괴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두 시간 가는데 낚시 바늘을 그 갈고 있다니까. 그 저 낚시.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혓바닥에 이렇게 해보래요. 제 낚시도 새고 저도 끼웠는데 낚시 바늘을 하고 그 장로님이 가른 걸로 하니까 혓바닥 뚫고 들어가겠더라고. 혓바닥으로 느껴요. 그 뾰족한 게. 이게 낚시꾼의 정신이에요. 렉서스 차 선전처럼 pursuit of perfection이에요. 꾼이라는 건 뭐예요? 자나깨나 그 생각. 내 삶을 주관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나깨나 내 머릿속엔 누구 생각? 예수 생각. 이게 정체성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꾼이 되셔야 돼요. 왜냐? 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으로 안 채우면 다른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막 즐기고 나를 막 피를 막 홀홀 끓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취미 활동이든 어떤 일하고 관계되는 건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이 아이덴티티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무슨 유혹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 좀 중요해요. 거버닝 프린시플이라는 게 자아를 지배하는 이념. 그래서 여기서 피델리티, 뭔가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유수들이 왜 가끔 갱단들의 저기 하고 요즘에는 ISIS에 많이 또 가입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수들은 영어덜트들도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나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념을 찾아요. 나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이게 황금 찬스예요.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신념을 심어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신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이시스가 들어가든 깽단이 들어가든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정체성을 잘 양육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쪽은 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탐구하고 한번 탐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허락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있고 자유가 있고 탐험의 기회가 있지만 어느 한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커미트먼트나 프린시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때 에릭슨은 뭐라 하냐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체성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쪽은 자유와 탐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또 다른 한쪽은 어떠한 나를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커미트먼트, 신념적인 어떤 뭐라 그래요, 그 커미트먼트가 뭐죠? 예? 헌신? 어떤 확실한 각오, 그죠? 투철한 어떤 그런 각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탐험할 수 있는 기간과 어느 정도의 룸을 허락해 주고 거기에 그 아이를 테두리로 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커미트먼트가 있으면 이 아이는 아주 건강한 정체성을 세워나갈 확률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대개 보면 제 딸도 그랬는데 아이들이 보통 중학교 때부터 이제 뭐 스포츠 시작하죠. 많이 국민학교에서 다른 애들도 있지만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면서 스포츠 하는데 한 스포츠만 해서 끝까지 쫙 대학까지 가는 애들이 드물어요. 한 번은 사커도 했다가 러닝도 했다가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클럽 활동도 그렇고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왜 지속성이 없고 계속 바꾸고 이러니? 그러니까 저도 제 딸 할 때 한번 축구 한다고 해서 축구화 사주고요. 그러더니 한 학기 하더니 아 자기 별로 관심 없대. 러닝. 그럼 또 이제 러닝에 대한 거 하죠. 한 세 번을 바꿨어요. 그러더니 8학년쯤 되는데 아 뭐 라크로스를 하고 싶대. 라크로스가 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 뭐 이거 하고 그러면.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 세 번째 바꾸는데 이번엔 진짜니? 이번엔 좀 한번 아 이거는 스틱 스루 잇?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저거 해봤지만 이게 그래도 마음에 댕기는 것 같대. 그래서 그러면 한번 너 좀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봐라. 어? 그러고서 시작했는데 다행히 쫙 라크로스로 대학교 다닐 때까지 클럽 활동하면서 라크로스 하고 그렇게 하면서 2년 전에는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으로도 뛰었어요. 네, 라크로스 팀으로. 근데 그 올림픽 팀이 아니라 이렇게 막 축구팀 같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자랑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7번 유니폼 딱.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기다리세요. 근데 제가 전번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코넬 다닐 때 제 친구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 누구라 그랬어요? 의사. 거기는 2대째 의사. 그러니까 얘한테 뭐라는 너는 의대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커미트먼트는 있죠. 너는 의사야. 할아버지 의사, 내 부모도 의사, 그러므로 너도 의사.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Exploration. 거의 다 쳐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에게 밀려서 메디컬 스쿨까지 갔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저거는 아예 미리부터 같이 주는 게 좋아요. 트라이하게 해보세요. 좋아하는 걸 찾게 해주세요. 같이 인도해 주시고 걸어가세요. 자, 두 번째. 여긴 뭐예요? 막 프리덤 할 수 있는 익스플로레이션 할 수 있는 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커미먼트가 없어요. 가이드런스가 없어요. 바운더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 2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건 제가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이게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고 한데 이것이 밸런스가 잘 안 되면 어떤 분은 40이 돼서도 뭐예요? 왔다 갔다 해요. 커리어 초이스가. 왜? 20대 초반에 내가 뭐를 정령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뭐만 생각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럴듯한 베네핏을 주는 그 직장만 선호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 갈 때 스트레스가 있어요, 늘. 근데 생각보다 돈은 잘 벌려요.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쭉 일생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자, 저쪽은 어떻게 해요? 커미트먼트는 있는데 엑스플로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 친구처럼 아이덴티티 포클로저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발견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남이 주어지는 그 안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성실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하니까. 능동적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일 위험한 게 마지막. 두 개 다 없어. 가이던스도 없고 무슨 뭐 자기들의 방향을 제시해 줄 신앙적인 신념이나 무슨 커미먼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프리덤 포 엑스플로레이션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게 빠지냐면 아이시스나 이런 거에 이게 저 리크루트 되는 거예요. 저는 유스 전도사 하면서 저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갱단에 조인한 애들. 브루클린에서 제가 교회 섬길 때인데. 근데 갱단에 조인하는 아이들이 어떤 의도나 어떤 상황에서 조인하냐. 저런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뭐 그렇게 없고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부모님도 뭐 나를 그냥 뭐 야 그냥 네가 왜 태어났니까지는 얘기 안 해도 그냥 implication으로 그냥 너는 정말 nothing but trouble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하고 막 이러니까 얘가 갱단에 조인하게 된 이유가 갱단에 딱 조인했는데 여기 브라더들이 자기를 얼마나 감싸주고 식구처럼 대해주는지 애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녁 때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처음에 자기네 동네 자기네 부모가 사는 그 동네 그 블락에요. 차들 쫙 파킹해 놓잖아요. 플러싱 쪽에. 그거를 다 타이어를 빵꾸 내는 걸 이게 첫 번째 한 거예요. 그거. 그게 이제 이니시에이션 신고식이라는 뭐 그런 거 있죠. 얘가 그걸 다 한 거예요. Except one car. 자기 아버지 차. 그건 또 이건 못한. 그래가지고 경찰이 나중에 짜고 나중에 잡혔잖아.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 쫙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 돌아가서 했다 그러니까 그 갱단에서는 얘를 그냥 우상시하고 잘했다 그러고 어떻게 셀러브레이션 하고 막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나 지금까지 이런 걸 찾은 거야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 존재 가치가 이렇고. 저는 마음 아픈 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 여러분의 교회. 예.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같이 안 하면 이모님 삼촌의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애들을 안 하면 얘들이 그런 데 빠져요. 그거 안 빠지면 다른 거 빠지죠. 이거에 빠지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관념만 가지고 막 이걸 막 해야 되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요셉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토리를. 요셉은 자기를 주도해가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죠?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런 신념이 있으니까 그에게 여러 가지 템테이션이 있어도 그는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시고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용서까지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 용서라는 게. 근데 그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그의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은 뭐였어요? 옛날에는 가만 안 두겠다. 나를 이렇게 우물 깊이 버리고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고 한 이 형들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런데 그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때 생각할 때는 내가 팔려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 먼저 보내신 거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먹여 살리고 저들에게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런 신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딱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세상이 감히 뭐라 그래요? 감당치 못하느니라. 왜 감당치 못해요? 저 사람은 몸도 작고 별로 힘도 못 쓸 것 같은데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오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지? 그건 뭐예요? 이 안에 뭔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누가 뭐래도 흔들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거. 비록 죽음이 나의 삶을 걷어간다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져갈 수 없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치 내 아이처럼 서로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은혜 안 될 때 어떤 때는 애들이 잘 놀다가도 싸우잖아요. 애들, 국민학교 애들이. 그래서 잘 놀 때 뭐 아무개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다 되게 친했어요. 누가 봐도. 애들 둘이 싸웠다. 그게 어떻게 뭐 리졸브가 잘 안 됐는지 그것 때문에 두 분이 얼굴도 안 봐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애들은 싸울 수도 있어요. 크게 뭐 다치고 그러지 않으면 다 내 아이건니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같이 키워주세요. 미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한 애를 키우기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부락이 다 같이 이렇게 키운다고 하듯이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이들을 기도 살려주고 잘하는 일 있을 때 어떻게 함께 기뻐하고 내가 함께 기뻐할 때 그에게 갔던 축복이 내게도 반드시 임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분의 축복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정말 요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여러분 원하시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이 머리돌 교회가 자라나는 우리 2세대들의 어떤 그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 위에 더 크고 세상이 인정하는 또 이 미국 사회가 바라볼 때 머리돌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고 We need that church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 리더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